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고요. 그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그 주시는 배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죠? 그냥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난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천국에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는 반대로 땅에서 난 정욕으로 가득 찬 마귀의 지혜에서 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고 온통 자기 자신과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삶의 원리가 자기소견, 세상의 원리로 가는 자들. 그런데 이제 이 교만의 예를 이어서 이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드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세 가지의 예로 교만한 삶을 알려주실 때그 배경은 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루어야 할 그런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로서 우리의 교만을 다뤄주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 예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예로 주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랑 없이, 복음에서 난 믿음 없이, 형제를 세워주는 것 없이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로 주시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느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원어로 보면은요, 사실은 들으라가 아니에요. 원어로는 come now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는 그래요. 이것을 한글 번역에는 의역을 해서 들으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장 1절에서도 세 번째 예로 주시는 말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거기서도 또한번 들으라, 즉 지금 오라, come now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앞서 11절에서는 첫 번째 예로 주실 때, 교만의 예로 주실 때 형제들아 하시며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톤이 좀 바뀌어요. 이제는 들으라, 지금 오라 하시며 좀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지금 오라 하는 것은 헬라어 표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헬라어 표현에는 지금 오라, come now라는 표현이, 야, 와서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들어.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Now wake up and pay attention and listen. Pay attention and hear. 정신 차리고 와서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 위해 때로는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 말하자. 이리 와서 들어. 라는 것을 하는 것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 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려고, 그리고 그 죄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들으라 하는 이 어조, 이 표현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때에도 항상 들으라라고 표현을 하셨죠. Hear, O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다뤄 주시며 회개를 원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첫 마디에서부터 뭘알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심각한 교만의 죄를 다뤄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다뤄주시는데 그 죄의 모습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3절에 들으라 하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즉, 불신자들의,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속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죄를 다뤄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삶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를 주신 후에 바로 이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The coming of the Lord is near. 이 말씀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좀더 인내하며 이 교만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간절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주시는 죄와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너무나 심각한 우리 삶의 죄와 교만을 다뤄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이 교만한 죄 안에 지금까지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죽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세 가지 예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므로 너희가 정말 긴급하게 이 죄에서 돌이켜야 돼. 이 죄와 싸우기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들으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교만한 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만, 어마어마한 죄를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13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께서 주시는 이 교만한 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만한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어떤 자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내가 이익을 보며 살겠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죄가 드러나 있습니까? 이 고백에 정말 마귀를 닮은 교만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들으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시며 심각하게 다뤄주시는 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교만의 죄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일하며 돈을 벌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들으라, come now, wake up, pay attention and listen. 이리 와 하면서 엄중하게 선포하셔야 할 심각한 죄냐고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교만한 모습인가요? 마귀를 닮은 이 땅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가요? 솔직히 우리 다 이런 말 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내용은 달라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지 않나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는 이런 고백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이전에 큰 죄를 지었다가 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것을 간증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그렇게 간증할 만한 죄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고백에서 큰 교만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그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가 항상 그런 거예요. 드러내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중에 일상은 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죄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있는 거지. 일상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지금 이 13절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상의 고백이기는 한데 야고보께서 이제 14절부터 이 죄의 실상을 드러내 알려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일상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는지 일상이 되어버린 죄와 교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일상의 고백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의 일상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일상의 고백,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최고의 삶의 원리로 두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일상의 고백. 이 고백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이 세상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니 이렇게 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죄를 다뤄줄 때도요. 아빠, 엄마, you don't know. Everybody does it.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얼마나 큰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의 지혜와 죽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일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보겠지만 내 생명, 내 소유, 내 자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소견대로 주장하며 살아왔던 교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니 죽이며 살아갔던 심각한 죄성,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come now, 정신을 차리고 와서 주의 깊게 들으라 하실 때에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몇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하늘의 지혜와 참믿음으로 돌이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에 어떤 교만의 죄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삶에서 돌이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야고보께서 14절부터 짧은 17절까지 말씀해서 다 풀어주세요. 첫 번째로 14절 첫 부분에서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첫 부분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고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내일 어디에 가서 1년 일하며 살겠다. 우리의 무지를 악한 교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다. 즉, 내일은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마치 내일을 아는 것처럼, 내일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내가 내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 차 타고 오는 순간에 사고가 생겨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끊으시면 우린 내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진노의 심판을 죄인들에게 내리시면 우리는 바로 죽어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오늘, 내일, 1년을 말하고, 아니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들은요 평생 죽지 않을 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자처럼 자신을 여기고 온갖 정욕과 탐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 무지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만 가득 찬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뒷부분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4장 14절 뒷부분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마침 아침 안개가 잠시 머물다. 아침 안개 저희 동네도 많이 뜨거든요.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인생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 구원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떠나지 않을 자처럼, 죽지도 않을 자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처럼, 천국과 지옥은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세상이 다인 것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세상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란 영어로 보면 You boast in your arrogance.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산대.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삶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자랑하는 것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일 1년 동안 이것저것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성공하리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삶.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죠. 온통 이 세상, 세상의 원리가 자기 삶을 주장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믿음이나 하늘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지혜의 근본, 이 13절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일관된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으로 자랑을 삼는 삶. 그런데 우리 안에도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죄성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모든 죄성,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죄성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께서 이제 15절로 가면 반대로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Verse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의 교만한 자들의 삶의 고백과 다 닮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하고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어떤 말이 한마디 더 들어가 있죠? 어떤 말? 주의 뜻이면. 영어로 하면은요, If the Lord wills, Lord's willing. 주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고 주의 뜻이면,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로는 이 표현을 잘 많이 안 쓰는데요. 영어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크리스천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If the Lord wills, Lord's willing. 주님 뜻이면. 특별히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But Lord's willing. 주님께 달렸으니, 이런 뜻이에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다 주님께 맡기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Lord's willing. The Lord, if the Lord will.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습관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문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께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너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 그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다 주님께 달렸어.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린 그렇게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내일 어디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하려고 하는데, Lord wills. 한 주님이 뜻하면 잘 됐겠지. 뭐안 되면 또안 되겠지. 뭐 이런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야고보서에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런 말 해요. 부처님 뜻이면 되겠지. 안 되겠지. 알라신 뜻이면. 그러니 모든 것 그분께 맡기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중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최소한 주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나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이 알려주는 더 깊은 의미를 알고 믿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하늘의 지혜, 즉 복음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를 가리키는, 여기서 주의 뜻할 때 주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단어의 쿠리어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 이 호칭이 붙여집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증거로 curious라는 단어를 붙여요. The Lord.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고백은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인 것을 알수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죠. The Lord.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내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고백. 나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잘 되게 해주면 못 되게, 이걸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못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께 다 달렸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이에요. 내가 이제 복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죠. 주의 뜻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뜻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구원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며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한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 따라서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내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라는 고백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표현이죠. 주의 뜻 안에서. 또한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의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주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의 뜻 안에서. 또한 예수님이 주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영원한 현실 속에서 살겠다는 거죠. 주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살겠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분명한 현실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이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현실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현실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 삶의 끝에 분명히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히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며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뜻이면의 고백은 복음의 지혜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삶에 함께 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의 고백이죠.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기도잖아요. 주님이 계신 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삶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해도 자기를 섬겨달라는 기도지 반대의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가면 참 지혜를 오실 예수님으로 또 풀어요. 그래서 참 지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모든 삶이 결국은 누구의 삶에 참여하는 모습이냐?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떤 고백을 하며 사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면 If the Father wills, my Father willing.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어 흐르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자기 삶을 의탁하셨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주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면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 닮은 삶. 이것이 참 믿음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뤄가시지만 우리도 열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이나 아닌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오늘 본문이 계획 자체를 악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계획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해줄 거 바라보고 가야지. 무슨 계획을 세워. 노후 걱정. 무슨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 지혜로운 건가요? 계획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계획하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계획이 다 악하고 교만한 죄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15절에서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하리라 한다고 하셨어요.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자체는 지혜로운 거예요. 해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것을 태만이라고 하시고 게으르다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말씀도 없이 온통 자기 자신과 세상 자랑을 위한 계획을 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계획 자체는 선한 것이고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의 역사를 봐도요.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계획하며 하나님 뜻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계획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셨죠. 계획 자체는 선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곧 다시 올 것을 깨어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는 자들. 반대로 악하고 무익한 종은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며 아무 계획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들.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죠. 달란트를 주신 충성된 종은 계획하며 그 달란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삶을 계획하며 살아갔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계획도 없고 묻어놓고 은사도 섬기는 삶도 없었습니다. 계획하며 섬기며 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심서 전체 교회로 또 각 성도의 삶에서 이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갑자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뜬금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Right th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반대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선. The Lord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 온통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사는 삶이 죄. 주의 뜻 안에서 계획하며 사는 것이 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것이 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삶이 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죄. 이렇게 알려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님 없이 하는 것 다 죄라. 믿음으로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을 알게 하셨고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직 선을 행하며 사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도 선을 행한 자들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큰 죄와 교만인지도 모르고 했던 고백에서 죽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뜻이면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주님이 없는 교만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형제 여러분, 이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부자의 고백이 어떤 말로 가득 차 있나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나. 내가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그리고 온통 자신이 구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내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쌓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본문의 교만한 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예배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야죠. 형제들을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아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고요.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본향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천국에 둔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으로 모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 오실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모든 교만한 죄를 버리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일상의 고백으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중에 무지한 중에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만을 수도 없이 짓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를 믿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면을 복음 안에서 늘 고백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힘 넘버 149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